안녕하세요. 백악관의 주인들의 부지영입니다. 윌리엄 맥킨리 대통령이 암살되면서 대통령 자리를 계승했던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은 1904년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뒤 다시 대통령직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친한 친구이자 동료였던 윌리엄 하워드 태프트를 후계자로 내세웠는데요. 하지만 태프트 대통령이 취임한 뒤에 두 사람 사이는 크게 갈라지게 됩니다. 백악관의 주인들, 오늘은 27대 윌리엄 하워드 태프트 대통령에 대한 얘기입니다.
나 윌리엄 하워드 태프트는 역대 미국 대통령들 가운데 가장 몸집이 큰 대통령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키가 188cm에 달했고 몸무게는 136kg이 넘었죠. 하지만 누구보다도 힘이 넘쳤고 매사에 열정적이었답니다. 나는 1857년에 오하이오주의 유명한 정치가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 알폰소 태프트는 18대 율리시스 그랜트 대통령 당시에 전쟁 장관을 지냈고 러시아 주재 미국 대사를 지내신 분입니다. 난 다른 형제들과 마찬가지로 아버지의 모교였던 예일대학교에 진학해서 전체 2등으로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와서 오하이오 주에 있는 신시내티 대학교 법과 대학을 나와서 변호사가 됐습니다.
변호사가 된 지 얼마 안 돼서 태프트는 오하이오주 법원 판사로 임명됐습니다. 이때부터 태프트는 연방 대법관이 되고 싶다는 꿈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직 젊은 나이였지만 대법관 지명을 받기 위해서 노력했는데요. 그 결과 연방 대법관은 아니었지만 워싱턴으로 진출하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노트르담 대학교 정치학과 페리 아놀드 교수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벤자민 해리슨 대통령이 워싱턴 사법부에서 아주 중요한 자리인 법무부 송무 담당 차관으로 태프트를 임명한 겁니다. 대법원 소송에서 연방정부를 대표하는 자리인데 태프트가 굉장히 젊은 나이에 그런 자리를 맡게 된 거죠. 법무부 송무 담당 차관으로 한 2년 동안 일한 뒤에 연방순회법원 판사로 임명됐습니다. 연방순회법원은 여러 주를 관할하는 중간단계 법원이죠. 고향인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에 있는 연방순회법원 판사로 일했는데요. 노동자들의 권리와 거대 기업과 철도회사 관행에 대한 여러 소송을 담당하면서 기업의 우호적이란 평판을 얻었습니다.
1898년 미국은 스페인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필리핀을 손에 넣었다. 초대 필리핀 총독으로 마땅한 인물을 찾고 있던 윌리엄 맥킨리 대통령. 집안 좋은 윌리엄 하워드 태프트가 맥킨리 대통령의 눈에 들어왔는데 연방 대법관 자리를 바라고 있던 태프트는 필리핀 총독 자리를 제안받고 망설였지만 결국 아내의 부추김에 못 이겨 필리핀으로 떠나게 된다.
네, 필리핀 총독 자리는 태프트가 정치인으로서 성장하는 중요한 발판이 됐는데요. 법률만 다룰 줄 알던 태프트에게 행정과 외교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고 페리 아놀드 교수는 설명했습니다.
He was good at it and he liked it. He lived in the Malacanang Palace.
태프트는 필리핀 총독 일을 잘했을 뿐만이 아니라 또 좋아했습니다. 총독으로서 말라카낭 궁에 살았고요. 예산도 풍족해서 마치 황제처럼 살 수 있었죠. 태프트와 가족은 필리핀 생활에 아주 만족했습니다. 또 태프트는 문화적으로 다른 환경에 잘 대처했죠. 미국이 필리핀을 무리 없이 지배하려면은 필리핀 사람들과 잘 이어져 있어야 하고 필리핀 사람들을 지지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필리핀 사람들이 총독궁에 찾아오는 걸 환영했고요. 마닐라 시내에 나가거나 지방을 방문해서 필리핀 주민들과 어울렸습니다. 그러면서 필리핀에서 큰 인기를 얻었죠. 나중에 그렇게 원하던 대법관 자리를 제안받았는데도 아직 필리핀에서 할 일이 있다면서 거절했을 정도입니다.
1904년 태프트 가족은 별로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워싱턴으로 돌아왔습니다.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이 태프트에게 전쟁 장관직을 맡아달라고 압력을 넣었기 때문인데요. 태프트의 아내는 필리핀을 떠나오면서 불만이 컸지만 전쟁 장관 자리는 태프트의 정치 경력에서 또 한 번 중요한 한걸음이 됐습니다. 태프트가 루스벨트 대통령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으면서 루스벨트 행정부의 가장 중요한 인물로 떠오른 겁니다.
먼저 존 헤이 국무장관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나이가 많았어요. 헤이스 장관이 병이 나자 루스벨트 대통령이 태프트를 사실상 국무장관 대행으로 삼았습니다. 외교사절로 해외 보냈죠. 두 번째로 루스벨트 대통령은 파나마 운하 건설과 같이 어떤 특별한 계획을 관장할 사람이 필요할 때면 이 일을 태프트에게 맡겼습니다. 또 서부로 장기간 사냥을 떠났을 때나 백악관을 비우게 됐을 때 태프트가 자신을 대신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부통령도 다른 장관도 아닌 태프트가 업무를 돌볼 거라고요. 그럴 정도로 루스벨트의 신임이 대단했습니다.
전쟁 장관을 지낼 때 태프트가 한 일은 한반도에도 큰 영향을 미쳤는데요. 1905년에 루스벨트 대통령이 태프트 장관을 일본의 특사로 보내면서 가스라 태프트 밀약이 나온 겁니다.
당시 미국 정부, 특히 루스벨트 대통령이 일본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태평양에서 일본이 잠재적으로 군사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루스벨트 대통령이 태프트 장관을 일본에 보냈는데요. 한반도에 대한 일본의 지배권을 인정해주는 대신에 일본에게서 필리핀에 대한 미국의 지배권을 인정받는 게 태프트가 맡은 임무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일본이 한반도 나아가서 암시적으로 아시아 대륙을 손에 넣을 수 있게 미국이 승인해준 겁니다. 아마 단기적으로는 미국에 도움이 되는 협약이었지만 미국을 제국주의 열강편에 서게 했고요. 한반도를 억압하는 편에 서게 한 겁니다.
한반도에는 아픈 역사가 됐지만 태프트는 티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으면서 후계자로 뽑혔습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의 지지에 힘입어서 1908년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대통령 후보 지명을 받았고요. 그해 대통령 선거에서 큰 표차로 민주당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는데요. 원했던 대로 태프트를 대통령에 당선시킨 루스벨트는 이 취임식을 마친 뒤에 해외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루스벨트가 아프리카에서 코끼리를 사냥하고 유럽에서 각국 통치자들과 만찬을 즐기는 동안 태프트 대통령은 국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태프트는 루스벨트의 정책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루스벨트의 정책은 상당히 진보적인 개혁 중심의 정책이었죠. 하지만 공화당이 주도하는 연방의회는 개혁 정책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태프트 대통령이 개혁을 시도했지만 공화당이 이를 가로막았고요. 태프트 대통령은 큰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그래도 태프트 대통령은 루스벨트 대통령의 정책을 이어받아서 진보적이고 개혁지향적인 정책을 폈다고 아놀드 교수는 말했는데요. 셔먼 독점금지법을 이용해서 거대 기업을 해체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겁니다. 루스벨트 대통령 때보다 훨씬 더 많은 기업을 상대로 독점 금지 소송을 걸었다는 건데요. 또 은행에 예금을 할 수 없는 소시민들이 우체국에 예금 구좌를 열 수 있게 조치했습니다.
당시 노동자들이나 농민들은 돈을 맡길 데가 없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돈이 별로 없으니까 은행이 관심을 보이지 않았거든요. 태프트 대통령이 이런 소시민을 위해서 우체국에 예금 계좌를 열 수 있게 한 겁니다. 당시 은행은 만약 파산하면 넣어둔 돈을 다 잃을 위험이 있었는데 우체국 계좌는 정부가 보증을 서주니까 돈을 잃을 염려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 은행이 격렬하게 반대했지만 태프트 대통령이 확고하게 밀고 나가서 의회 승인을 받아냈습니다.
하지만 루스벨트는 태프트 대통령의 개혁 노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다가 루스벨트가 태프트에게 완전히 등을 돌리게 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내무부 장관이 부패했다는 혐의를 산림청장이 제기한 건데요. 민간 광산업체가 국유지를 사용할 수 있게 내무장관이 허가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를 폭로한 산림청장은 유명한 환경보호운동가였고 전임 루스벨트 대통령과 아주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내무장관이 정직하고 죄가 없다고 믿었던 태프트 대통령은 오히려 산림청장을 해고했는데요. 그러자 루스벨트는 격분하면서 태프트에게서 대통령직을 다시 찾아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자신이 이뤄놓은 개혁을 태프트 대통령이 다시 후퇴시키고 있다고 생각한 시어더 루스벨트. 1912년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태프트 대통령에게 도전했는데 태프트 대통령에 밀려 공화당 대통령 후보 지명을 받지 못하자 새로운 진보주의 정당을 창설하고 대통령 후보로 나섰다.
3파전이 된 그해 선거의 승자는 태프트도 루즈벨트도 아닌 민주당의 우드로 윌슨이었습니다. 결국 태프트 대통령은 단임 대통령으로 백악관을 떠나게 됐는데요. 재임 기간 내내 전임 루즈벨트 대통령과 비교됐던 태프트 대통령은 역사학자들 사이에서도 그렇게 높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태프트와 루즈벨트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는데요. 태프트는 엄격하게 법률을 존중하는 사람이었고요. 루즈벨트는 자유의지로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루스벨트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법적인 면을 눈 감고 넘어가는 면이 있었죠. 반대로 태프트는 법과 헌법을 따르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태프트 대통령이 개혁을 위해 노력하긴 했는데요. 당시 변화를 바라던 사람들의 욕구를 충분히 채워주진 못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가장 큰 문제라면은 당시 시대가 주는 압력을 효율적으로 다룰 만한 기술이 부족했다는 겁니다. 대중과 소통하는 데도 서툴렀고요. 그러니까 태프트는 행정가로서는 능력이 꽤 괜찮았지만 정치인으로서는 실패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난 뒤 예일법대 교수로 활동하던 윌리엄 하워드 태프트는 1913년 워런 하딩 대통령 당시에 미국 연방 대법원장으로 임명됐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늘 꿈꿔왔던 자리에 드디어 오른 것인데요. 1930년에 사망할 때까지 17년 동안 대법원장으로 일하면서 미국 역사에서 유일하게 행정부와 사법부 수장을 지낸 인물로 기록됐습니다. 백악관의 주인들, 오늘은 27대 윌리엄 하워드 태프트 대통령에 대한 얘기였습니다.